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내가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예루살렘 공의회 중에 첫 번째로 논의가 되었던 또 이야기가 되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파 중에서 믿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았지만 또 구원받으려면 할례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이와 관련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지금 읽은 12절부터 21절까지는 두 번째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두 번째 논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 온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일단 먼저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바나바와 바울은 교리적인 부분이나 이것이 복음이다 저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한 게 아니라 마치 선교 보고를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앞부분에서도 그랬죠. 앞부분에서 베니게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다. 이제 이것을 쭉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 것을 간증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다 하니까 13절에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가요 프로그램을 봐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1등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로 논의가 끝이 납니다. 이건 지금 야고보는 의견 중에 하나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뭐 그런 모습도 있지만 여지껏 나왔던 얘기를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생각할 때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 회의를 했던 이 모습에서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혹은 회의를 주재했던 의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놓고 떠나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목회자가 야고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습니다. 이미 열두 사도 중에 제일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그 야고보거든요. 그럼 여기 나오는 지금 등장하는 야고보는 누구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야고보는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이 무릎 관절이 다 나가서 낙타 무릎처럼 펑퍼짐해졌다 그래서 흔히 낙타 무릎이라고 불리는 거의 무릎 꿇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도한다 그러면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처음 시작할 때를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냐면 바, 바로 앞에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했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하겠죠. 뿐만 아니라 앞에 있던 베드로도 포함하겠죠.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도 율법 지켜야 되는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도 다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모두를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중에 베드로나 바울, 바나바는 나의 형제고 이방인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향해서는 너 이다 같은 놈들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다 하늘타리에 집어넣어서 지금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인정을 하고 긍정하는 내용 이야기예요. 먼저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방인 구원케 하셨다. 그 말이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두 번째로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생긴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내용이다.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율법 지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게 구약 때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모습을 베드로가 성취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구약성에서 뭐라고 예언했었느냐.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왜 이것을 지어주시느냐. 17절 보세요. 두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는 그 남은 사람들 두 번째로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여기 보면 남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남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설명을 쭉 합니다.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다 받는 거냐? 조상이 아브라함이기만 하면 다 구원받느냐? 아니다. 아무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몽땅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을 남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두 부류인 거예요. 하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 또 다른 부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방인. 둘 다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 이스라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유독 이스라엘만,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이미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야고보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니까 두말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으로 제시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듣고 판단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거죠. 자신의 의견이 무엇이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이방인 성도들이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 이 표현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괴롭게 하지 말자고 하는 표현은 율법을 지키는 게 만약 구원의 중요한 그런 수단이었다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면 아무리 괴로워도 지켜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구원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 지키는 건 그냥 괴로움만 줄 뿐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자. 그리고 나서는 20절 다만 첫 번째로는 우상에 더러운 것,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재물이에요. 두 번째로는 음행, 세 번째로는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로는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냐면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회당이 없지만 이 당시에 터키나 아니면 다른 지역들에 보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거든요. 회당에서 모세글을 읽으면서 율법을 읽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도 회당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이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손가락질 당하는 일 없도록, 피차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덕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논의면서 사실은 마지막 논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고보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긍정을 해주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지금 당장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믿음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게 성취가 된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고 몇 가지 율법 중에 몇 가지 항목을 정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22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고보가 주로 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율법은 어떤 위치를 갖는가,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지금 두 번째 논의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부터 받아왔던 율법,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것들은 어떤 역할,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한마디로 잘 정리를 합니다. 그건 구원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나왔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니까 이 이외에 뭐 가령 뭐 절기를 지키는 것, 뭐 십일조를 하는 것, 기타 등등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전례들, 이런 것들은 구원을 받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 것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정도는 잘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해줘서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상이 더러운 것은 우상에 바친 재물이거든요. 그거 먹어도 죄가 안 됩니다. 음식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여기 보면 음행, 이건 뭐 음행은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라, 이런 것들도 이것을 행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아니면 뭐 이게 죄가 된다,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다 그런 그 정도는 안 하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내용을 이야기했던 방식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야고보가 이 회를 주관한 의장이거든요. 사실 앞부분에 바울이나 바나바도 야고보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아 이거 이렇게 해, 제가 저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상당히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견으로 제시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서 사람들이 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제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 부드럽게 했던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서 여러분 율법 지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며칠 전에 안식일과 관련된 안식교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은 왜 안식일을 지킬까? 왜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것들은 다 안 먹고 율법을 지킬까?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렇지.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구원을 못 받는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이 또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또 다른 종류의 문제다.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고 조금 부족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것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들도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부드럽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싸움이 나거나 분쟁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에 도대체 이게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믿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혹시 뭐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십일조 해야 구원받는다. 방언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본질과 관련된 구원받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면 단호하게 그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동시에 그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많이 관심을 두거나 너무 많이 강력한 태도를 가질 필요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일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지금은 이제 겨울이 되었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여름이 되면 이 나시를 입고 오는 이 자매들이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입장들이 막 갈립니다. 젊은 자매들은 나시를 입고 올 수도 있지. 예쁘라고 입고 오는 건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혹은 또 목사님이나 혹은 또 몇몇 사람들은 그건 집에 가서 입고 예배드릴 때 꼭 나시를 입고 와야 되느냐. 그래서 나시도 너무 흉하게 패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볼만한 것도 있고 막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덕을 세워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의견이 막 나오다가 나는 들어서 이게 못 다니겠다. 이러고서는 교회를 떠난다든지 저 사람이 저 예수님 사람 맞아? 이러고서는 막 격하게 나온다. 이 문제는 그렇게 반응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서로 상처를 줄 만한 그런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지만 그건 복음과 관련된 것은 아니니까 일정 부분 약하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를 받거나 너무 많이 마음을 쓰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냥 적절하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하는 것처럼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람들 이목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다른 문제 때문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갔는데 뭐가 제일 어려우시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힘든 문제는 이게 참 우리가 생각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지만 별로 그런 일이 있을까 싶겠지만 그 교회는 가운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는 가운을 입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럼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운을 입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가운만 입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꼭 흰 장갑을 끼라고 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하실 때처럼 흰 장갑을 다 꼭 끼고 하세요. 자기는 이게 너무 답답한데 이거를 벗고 싶은데 어떻게 벗을 방법이 없다. 장로님들한테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장로님들이 와서 꼭 끼워주시고 수석 장로님이 오시면 매주마다 새 장갑을 다 갖다 놔주시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그럼 이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장갑을 끼지 않고 설교를 해서 나는 마음에 시험이 든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 의견은 이렇다. 목사님 의견은 이렇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해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야고보가 처리하는 것처럼 혹시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종류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중요한 문제로 삼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나치게 상처를 주거나 받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뭡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혹시 내가 정말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데 그게 아니고 왜 자꾸 딴 걸 가르치지? 이런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까? 만약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라면 의견들을 제시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또 상대방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좀 배려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어떤 진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데 자꾸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있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부분들이 다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또 나 자신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복음 안에 성장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구약 때부터 약속되고 성취된 대로 믿음을 갖는 이방인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지식에 있어서 늘 성장케 하여 주셔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무엇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를 잘 헤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구원받는 문제가 아닌 조금은 더 사소한 문제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심하게 상처주거나 혹은 내 마음이 심히 무거워지는 괴롭게 하거나 괴로움당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